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2회 동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회 동안 혈루증이 일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명절을 보내고 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이 자리에 있는 저들 모두에게 합당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던 찬송처럼 우리 마음의 견고한 요새 같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깨뜨리셔서 주님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주께서 다듬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좀 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이제 진짜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해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이제 실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제주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이렇게 들어도,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가 해발 뭐 몇몇하다, 제주도에 가면 뭐 감귤밭이 많다, 돌하루방이 있다 많이 들어도 제주도에 갔다 온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뭡니까, 중매를 하는 것도 그 총각에게 아가씨 사진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뭐 직업이 뭐다, 뭐 미싱을 잘한다, 뭐 이거 다 말해줄 수 있지만, 그건 만나기 전에 이제 필요한 과정이고, 둘이 선보고 결혼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제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또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 앞뒤가 자꾸 안 맞아요. 뭐, 명절에 주로 방콕 갔다 오신 분들이 많죠. 뭐, 또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도 있으신데. 예. 아, 썰매장 갔다 오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방콕에 있다가. 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전에 말씀 전할 때도 종종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은 머리가 좋으면 배울 수 있거든요. 지식은. 대학 교수님들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교만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적일 수 있는데요. 사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해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끼리 비교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싶으면 교만해져요.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어떤 결과가 오죠?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렇게 되죠.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내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한없이 작은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어떠함을 발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30cm 자 아시죠? 30cm 자 길이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줄을 그어보세요. 30cm 정도. 그어 놓으시고, 여기에 손을 대지 않고 이 30cm 길이를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30cm 길이의 줄을 손을 대지 않고 길이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바꾼다고요? 아, 짧다고 생각을 그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걸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 30cm 길이를 손을 대지 않고 줄일 수 있을까요? 아, 발로 밟아갖고 막 부러뜨려 버리네.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손대지 말하겠으니까, 아, 발을 대는구나. 그래서, 예, 손대지 않고 발도 대지 말고, 예, 길이를 줄이는 방법. 그 옆에다가 10m짜리 줄을 갖다 놓는 거예요. 예? 아까 30cm만 있을 때보다 30cm 줄 옆에 10m짜리 줄이 있을 때 30cm가 훨씬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키 작은 줄 모르다가 언제 작다는 걸 느낍니까? 자기보다 한 2, 30cm 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 내가 굉장히 작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과 비교하고 교만하든지 아니면 열등감 속에 빠져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이 정도면 좀 겸손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그렇게 교만하진 않아. 이 정도면 겸손한 편이지 뭐. 내가 교회 가서 뭐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예, 네, 그 자체가. 여러분,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면, 해 뜨기 전에 그렇게 빛나던 별들이 해가 뜨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별들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별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진짜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잘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언제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자기가 부인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하고만 비교하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좋아도 그걸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신구약 66권을 달달 외워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그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수로보닉의 여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제 가나안 원래 가나안 땅의 여인이죠.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다 저주받아 죽게 돼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을 다 이제 멸하지를 못해 가지고 함께 섞여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마귀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잖아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제자들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마귀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처음에는 뭐라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수로보닉의 그 가나안 여자였으니까. 그래도 매달렸는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의 빵을 취하여. 예, 습관이 떡으로 돼갖고.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여자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까? 세상에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여인에게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근데 더 가관이에요.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답을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죄송합니다. 이 전에 애워지기가 옛날 걸로 주로 애워져서 어떻게 그 여인과 같은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정한 존재인 자기. 이 성경에서 개나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잖아요. 자기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시하고 깔보고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개 같은 부정한 여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희한한 게요. 자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일단은 칭찬을 해줘야 좋아해요. 우리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 그 사람이 잘났다, 그 사람이 하는 음식 맛있다 하고 오늘 보니까 막 최고 예쁘다 하고 이래야지 기분 좋아하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기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이요. 복받을 마음인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을 때요. 마음이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이 그 전에는 막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구원받을 때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마음이 전과 다르게 굉장히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오지 마음으로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어요. 마음이 낮은 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두 행악자가 달렸죠. 예. 저는 옛날에 성경을 모를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극형이 이 십자가의 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같이 죽게 됐습니다. 근데 한 행악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이제 모욕하면서 네가 구원자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봐.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야, 너하고 나는 우리의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분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것도 여러분 저 옛날 식인데 뭐라고 돼 있죠? 아 이렇게 나오네요.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이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받기 직전에 그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한쪽 사람은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마음이 높아요. 살고자 하는 욕구만 있어. 그죠? 그래서 막 예수님 보고 이제 자기 살려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 사람은 그 행악자를 꾸짖었어요. 꾸짖으면서 너하고 나는 이렇게 심판을 받고 죽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이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요. 심판을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심판을 막 피하려고만 하는 마음은 죄를 정확하게 받아들 인정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김현이가 자기 죄가 딱 드러났을 때 예? 자기가 죽는 게 합당하다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지만 제가 그 기사로 읽었을 때 사람이 자기 죄가 인정이 되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뭘 구했습니까? 주님, 당신의 왕국이 뭐였죠? 예,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후에 긍휼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 똑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예수님 옆에 좌우편에 달린 두 행악자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악을 덜 행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악을 행해서 똑같이 사형 판결을 받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두 사람의 마음의 위치가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와 접촉을 하실 때 먼저 우리 마음을 낮추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죄에서 등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시편 32편 5절이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시작.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죄를 떠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죄에 머물고자 하면서 그 죄로 인한 벌만 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죄를 자각하고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죄의 심판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받는 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통 순경이 있죠. 저는 옛날에는 순경이라면 경찰 아저씨를 안 두려워했는데, 운전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경찰차가 무섭더라고. 깜짝깜짝 놀라요, 경찰차가 오면. 근데 이제 남자들은 입안해갖고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뭐, 봐달라고 하든지, 인정을 일단 하죠. 그런데, 여성들이 운전하다 걸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오리발부터 내민대요. 도대체 왜 나를 잡았느냐? 나는 위반한 적 없다. 막 오리발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증거를 딱뭐 들이밀든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황이 딱 되면 막 이제 봐달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딱 떼버리잖아요. 그럼 정말 자기가 잘못된 걸 인정하는 사람은 딱지를 수긍을 해요. 어쩔 수 없지. 뭐,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할수 없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못은 인정 않고 딱지 떼는 것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딱지 떼기 전까지는 저자세로 하다가 딱지를 딱 떼버리잖아요? 그럼 막 순경한테 욕해요. 막 화내고. 그런 거안 보셨어요? 예, 네, 그게 마음에서 인정이 안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죄에 대한 벌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미투다 해가지고 미투 운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죠. 뭔 소리야 또? 잘 모르십니까? 이제 문화계니 뭐 연극계니 이런데 이제 성추행이나 성폭력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을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제 성추행을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숨겨져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하나 이런 일 당했다 하고 이제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마음에만 품고 있다가 미투 이래 이제 드러나는 게 지금 미투 운동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모른 척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드러나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 분야의 최고봉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업적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히 사과를 해요. 근데 본인이 정말 중심에서 인정돼가지고 정말 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 이름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또막 여론이 들끓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할수 없이 자기가 직접 사과를 해요. 여러분, 진짜 뉘우치는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로 인한 파장이 두려운 거죠. 그 파장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명성이 훼손되고, 자기가 쌓아 올린 것들이 깨뜨려질까봐 그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지. 정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가책과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진정한 용서와 긍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본이 위안부, 뭐라고 정확하게 부르죠? 종군 위안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뭐, 통념의 한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뭐 그러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진짜 일본이 뉘우쳤다고 혹시 인정되세요? 인정 안 되죠, 전혀. 그걸 정말 자기들이 식민지 침략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을 정군 위안부로 끌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우친다면 지금까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제가 오늘 뭐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정말 이우친다면 독일하고 일본의 차이점이 뭐냐? 독일은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나서 자주자주 자기들이 정말 잘못했노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이제 돌이킨 태도거든요. 근데 일본은 어쩔 수 없이 하도 이제 여론이 들끓으면 어쩔 수 없이 애매모호한 말로 뭐 통념의 한을 금할 길이 없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아마 99%는 일본이 제대로 반성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도 뭘 바라냐면 돈 많이 갖다 주는 거 그거 말고 일본이 정말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는 그 진정성을 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줘도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좀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산 것에 대해서 시인할 때, 그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마음에 주님의 진정한 용서의 마음이 전달되고, 주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주님과 주님이 만나진다.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제가 중심적으로 하려는 이야기는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신앙을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실 때 그 자주 이제 길을 걷는 걸로 표현을 하세요. 길을 걷는 거. 신앙은 경주다. 이런 표현도 있죠,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래서 신앙을 길을 걷는 걸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겪은 걸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어느 날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이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어떤 의심이 왔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의심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하나님 계시지.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우주 만물이 어디서 나왔겠어. 근데 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만일 안 계시면 어떻게 할래? 그럼 제가 만일이 뭐라 그랬죠? 만일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만에 하나, 만분의 일이라도 그런 뜻이잖아요. 만에 하나 안 계시면 어떻게 할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맡기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를 짚을 때 지팡이에 내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팡이가 내 몸을 지탱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자, 나를 주님께 맡길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할 때는 주님이 계시면은 그 믿음이 의지, 믿음과 의지가 효과적인 것이지만, 만약 안 계신 분을 의지한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넘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이집트를 이야기할 때, 저는 상한 갈대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도 말이 안 되는데,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계시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막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막 계시다는 걸 믿으려고 용을 썼는데 의심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을 근심을 했습니다. 한 달. 저는 지금 생각할 때 그게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근심하고, 그죠?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근심하는데, 제게 온 그 근심은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에게 집중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생각할 때 그게 전혀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가 않습니다. 햇빛이 돋보기를 통해가지고 그 열이 집중될 때 종이를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되는데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아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모아지거나 집중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데 제 마음이 그 한 문제에 온통 집중이 됐어요. 근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 하나님 하니까 또 한편에서 안 계실지도 모르는데 부르면 뭐해? 한편에서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만히 있어봐. 누가 보면 진짜 미쳤다 했을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다면 저하고 뭔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을 텐데 지금 제가 아무리 하나님 믿으려고 용을 써도 이 의심이 한편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면 이제 내가 내 편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문득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자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을 나한테 나타내시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해도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너무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전혀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인데도 창세기 3장 말씀이 제 마음에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성경에도 나오지만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경험했냐면 진짜 성경 글씨가 막 움직이더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누가 장난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건 우리 마음에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건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작용이 성경 말씀하고 상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창세기 3장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세계만 나오는데 3장에 딱 가면 마귀의 음성이 나와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제 뱀은 뭐라 그럽니까?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을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신들 중 하나와 같이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서 딱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그 출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네,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의 출처가 딱 보이면서 제 마음에서 건물이 이 뭐 폭탄 해가지고 건물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뭐만 남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딱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가 세워져 있는데 다른 걸 무너뜨리고 진리의 말씀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길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가지예요?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통해서 가는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다른 길도 있어. 네가 선하게 살면 되는 거야. 네가 헌금을 많이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새벽기도 많이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걸 자꾸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역곡동인가 그쪽에 그 영생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조희성인가 하는 사람이 교주로 있었는데 그 교회의 교인들은 그 하루에 두 번씩 그 교회를 가요. 그래서 이제 어느 그 할머니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들이 그 할머니가 왜 그 교회를 하루에 두 번씩 가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를 가야 감로라는 것이 내린다는 거예요. 감로 주가 아니고 감로 그 이제 로자가 이슬로자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강로인가요? 생명의 어떤 그 기운.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찍은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 사진 찍은 것에 보니까 구름 같은 것이 이렇게 위쪽에 탁 찍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그걸 다 믿은 거죠. 야, 다른 교회 가갖고는 이게 없고 이 교회를 와야만 이 하늘에서 이 생명의 기운이 내려온다. 사진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사진기로 와서 그 교회에서 사진을 찍을 때 실 같은 거 있죠? 실 같은 거를 그 사진기 앞에 싹 대고 사진을 딱 찍으니까 똑같이 나와. 그 실이 약간 뿌옇게 되면서 있잖아요? 진짜 무슨 뭐 구름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그 위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죠, 사기. 그것도 모르고 그분들은 하루에 두 번씩 그거 받아야 천국 간다고 그 길을 부지런히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어느 예배당에 하루에 두 번씩 가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나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말고 그럴듯한 다른 길들을 자꾸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길 외에 다른 길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 믿는다 해요. 그러자 마음 중심은 내가 큰 죄 안 지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이만큼 선하게 살았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선행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다른 길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란 한 길만 우리 마음에 남았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 말고 사단은 자꾸 다른 길을 우리 앞에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말고 우리가 다른 곁길로 갈 때 우리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비유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목자예요. 근데 여러분, 양하고 목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양만 있다면 그거는 일이 밥입니다. 양 옆에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그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이에요. 양만 막 그려놓은 건 일이 밥. 그 그림 제목이 이리밥이 될 수도 있어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양들의 길이 양에게 있지 않고 목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이 길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 그것은 구원받을 때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순탄한 길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죠?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 말고 다른 길을 제시했던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다른 길을 제시를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어요. 좀 안 어울리죠? 빵집에 기근이 왔으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제 기근이 왔는데 엘리멜렉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엘리멜렉입니까? 그 가정이 떠나죠. 어디로 떠나냐면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성경에서 모압 지방은 굉장히 살기 좋고 재난이 없는 곳으로 주로 이제 나타나요. 떠났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떠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풍족하게 떠났더니 이렇게 나와요. 룻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고 떠난 게 아니에요. 풍족한데 미리 아이고 뭔 이 땅에 자꾸 이렇게 기근이 와. 아예 형편 좋은 대로 빨리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살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아니 사람이 뭐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고 이제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들 장가도 보내고 이 모압에 이제 털을 닦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또 누가 죽었습니까?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감각이 있으면 이 정도에서 불이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끝까지 또 버텨 하나 남았으니까. 근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세 가부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집안은 끝장난 집안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남자만 술을 쳐요. 이 여자 셋만 남으면 이거는 끝장난 집안이에요. 그런데 형편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의 마음에서 자기 길이 끝난 거예요. 주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는 모압에 가면 더 좋을 줄 알고 이 길로 왔는데 이 길의 결국이 사망이었네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 너무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너무 좋아 보였는데 나오미의 마음에 다른 길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데 이제 혹이 두 개 붙었잖아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오르바하고 루시예요. 근데 둘 다 이제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이제 따라오는데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나 따라가서 뭐 지금은 따라온다 치지만은 너희가 이제 젊은 과부인데 앞으로 너희 길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새로 결혼해가지고 이 나이에 새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그 애가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시엄마 따라오다가 계산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 그죠? 이 모압에 있으면 아직 젊은 과부니까 재혼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 버려요. 근데 룻은 끝까지 따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죽는 일이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요. 근데 사실은요,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인간 체면 때문에 저거 가는 거 아니야? 저 가면은 과부 둘이서 뭐하고 살겠다는 거야.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길이에요. 하지만 이 룻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던진 거예요. 자, 나오미 마음에만 하나님의 다른 길이 끝난 게 아니라 룻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다른 길이 끝났어요. 남편이 죽으면서. 그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보아스라는 권세 있는 사람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룻과 만나게 하시잖아요. 룻은 원래 모압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였는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새가 태어나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새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죠. 할머니.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여인이 된 거예요. 언제? 다른 길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라는 한 길만 남았을 때. 그리고 거기에 자신을 던졌을 때 이 여인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여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귀한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길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로보니 개인이 아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여 얼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외에는 길이 없는 이 여자. 예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여인을 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저는 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요. 참 그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 했을 때 세 친구가 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그 용광로를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협을 하잖아요. 너희들 절 안 하면 적이 들어간다. 근데 절하면은 살려주고 안 그러면 적이 들어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말이 더 놀라워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이들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 마음에 몸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정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위엄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형상으로 만든 금신상에게 경배하라 했을 때 안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건 사망의 길이다. 절하는 것이 사는 길인 것 같지만 절하는 게 사망의 길이다. 절하지 않는 게 사망의 길 같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마음에 명백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한 용광로에 세 사람을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보니까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용광로 속에 세 사람이 막 걸어다녀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 사람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되기까지 사실 아직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형편을 따라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죠? 형편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 지혜로워 보이는 길, 안전해 보이는 길, 그 길을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그 아는 이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이 총각이 이제 복음을 두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지역교회 생활을 안 하고 살다가 허리도 아프고 몸이 막 힘들어지고, 또 어떤 아가씨랑 결혼하기로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가 그 결혼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총각이 교회를 왔어요. 나이가 이제 30이 간 넘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 독립침례교회는 좀 알아서 결혼하는 좀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전에 있던 그 교단은 주로 목회자들이 중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연애는 그 했다가 큰일 나고 이 중매를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중매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목회자로 있었으니까 아 이제 제 형제가 나이가 30이 넘었으니까 이제 결혼할 때가 되긴 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모였을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총각 형제가 하나 있는데 직장도 괜찮고 마음도 순수하고 좋은 것 같다. 좋은 자매가 있으면 좀 추천을 해라. 그러면 이제 다른 때 같으면 그 정도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아 우리 교회 이런 자매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날 따라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상하다 하고 이제 교회를 돌아와서 이제 형제님들끼리 모였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아무개 형제 내가 그 이렇게 중매를 설려고 내놨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뭐 평소하고 다르게 뭐 답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 형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랬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그때는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그 형제님이 간증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형제가 한 번도 간증을 밖에 나와서 안 했는데 웬일이지? 나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치기공사인데 치과에서 이제 그 일에 대한 일감이 오면 그 치과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치과에 그걸 갖다 주다가 치과에 있는 아가씨랑 눈이 맞은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눈이 맞았어요. 근데 교회에 몰래 그 아가씨랑 사귀고 있었던 거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형제의 그 중매를 설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아무 반응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찔린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기가 아가씨 하나 사귀고 있거든, 이미. 안 믿는 아가씨를. 사귀고 있으니 찔린 거예요. 그래도 그 아가씨가 이제 좋으니까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토요일 날 그 아가씨를 또 만났는데 이제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간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아무개 씨 사실은 내가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미혼모인 거예요. 까나네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 미혼모. 근데 이 형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정이 뚝 떨어졌대요. 내가 왜 내가 낳지도 않은 애를 키워? 해가지고 정이 뚝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형제님 마음에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게 하셨는데 자꾸 내가 다른 길을 마음에 뒀었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안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 형제님이 그걸 정리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 추진이 돼서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아직 그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만 남았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5절을 봤죠. 여러분 여기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나오는 주인공은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병이 12회가 될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조철 형제님이 허리가 안 좋아서 못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한두 달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12회 혈루증을 알았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나와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지혈이 돼야 되는데 지혈이 안 되고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자, 이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 여자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을 거고요. 왜냐하면 피가 내 몸에서 계속 빠져나가니까 늘 창백한 얼굴로 살았을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의사선생님들을, 용하다는 의사선생님을 다 만나본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기 보시면, 5장 26절.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치료를 받았고, 이렇게 돼 있죠. 누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치료를 받았고, 이렇게 안돼 있고,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좀 여기 이 내용이 좀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안 맞잖아요. 의사에게 갔으면 치료를 받아서 완치는 안 됐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건데,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병은 나아진 게 아니라 더 고통을 받았단 말입니다.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병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여기 우리 의사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병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병원 간다고. 뭐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찾고 의사 선생님 도움을 받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다른 모든 길들을 내게서 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잘못 해석해갖고 병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죠. 자, 이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는 혈루증을 통해서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요.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길이 다 끝났을 때, 다른 길이 없을 때, 그때 너무나 놀랍게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의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제가 막 믿으려고 제 자신의 힘으로 용을 써도 안 돼가지고 한계가 와서 주님, 저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나를 만드셨을 때 나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때 딱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 그 믿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예. 그리고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의 역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길이 다 끝났을 때이 여인에게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결과가 어찌 됐어요? 자, 28절.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걸 듣고 알아도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만나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바로 이 몇 가지 상황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 총각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믿음의 형제 중에 믿음의 자매 중에 내가 내 짝을 만나겠다 그런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 믿는 세상 사람에게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 교회 안에는 내 적당한 짝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진짜 안 보여요. 그런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에 관한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삶 속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그 길 외에 내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명백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라산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라산을 보고 오듯이 그렇게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21장입니다.
나의 길이 어둡고 나의 앞길 모를 때 내 맘 공허하여 눈물을 흘러내릴 때 슬픔에 내 맘 깨져 내 혼이 요동할 때 제고 근심 나를 누를 때 사랑의 계획 나이에 못해도 주님의 계획 완전하시네 내 삶 깨끗한 그릇 만드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조상 이브를 유혹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하나님 외에 수많은 다른 길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길이 자주 막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길을 헤쳐나가려고만 하지 않고 냉정하게 서서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경에서 우리 인생들을 비유할 때 길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양의 길이 목자에게 있는데 목자를 떠남으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황할 때 또 내 생각대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걸 멈추고 길 대신 주님을 찾게 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다른 길이 없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 생각밖에 또 우리가 보는 것밖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맛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미얀마에 또 선교지를 방문하고 계시는 우리 박노찬 형제님, 김덕희 형제님 남은 일정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베푸신 귀한 은혜들을 들고 가지고 돌아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은 여정들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